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샬롬인데, 사실 샬롬은 그 밖에도 많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역시 샬롬이고, 또 몸이 아프신 분 쾌차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역시 샬롬입니다. 또 아들이 이제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잘 건강하게 군대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것도 샬롬이에요. 요즘 이제 한국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이들이 시집장 가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자녀를 다 키워본 분들 알지만은 우리 자녀가 30이 되는 게 금세 30이 되고 또 30이 넘어서 조금 어쩡어쩡 되면 우리 애들이 4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집장 가기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애들이 철없을 때 시집장을 가야지 애들이 머리가 다 커지면은 그 다음에 정말 가기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이렇게 돌아서면은 부모들의 걱정 중에 큰 걱정은 이 40이 넘은 우리 딸, 40이 넘은 우리 아들 시집장 가보내는 게 큰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의 뜻에는 우리 노처녀 노총각도 좋은 짝 만나서 시집장 가는 것도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너무 좋은 뜻이 다 들어있어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샬롬을 가르쳐서 이제 성도님들이 샬롬을 알고 있는데 아니 이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 사람 만나서 아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서 좋은 인사가 샬롬이 되니까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샬롬 소리를 듣고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돌아와서 아 목사님 제가 이스라엘 가서 샬롬 했는데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아 들어라, 시온아 들어라 같은 얘기예요.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또 이스라엘아 들어라, 에브라임아 들어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죠.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샬롬은 한 번 할 게 아니라 샬롬을 두 번 하십시오. 그래서 샬롬 샬롬 두 번 하면은 상대방이 아 저 사람은 진실로 내게 평화의 축복을 이제 구하는구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 하니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거칠의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인사구나 이렇게 받아서 자기들에게도 샬롬 샬롬 하더래요. 여러분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하십시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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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지난해 10월 말에 은퇴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 81년부터 93년도까지 로스앤젤레스 미국 장로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93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서 제가 93년도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2024년까지 이 목회를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이제 과거에 미국 장로교 소속 목사님이었으니까 미국 장로교 목사님들 뭐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알고 또 현역들도 좀 압니다. 근데 작년 5월에 소망교회 아시죠?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미국 장로교 소속 목사님, 한인 목사님들이 거기서 총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뭐 미국 전국에 있는 미국 장로교 목사님들이 한국에 나오게 됐죠. 그 중에 이제 몇몇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과거에 미국 장로교 목회했으니까 전화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강 목사님 뭐 오래 은퇴하신다며요. 예, 네, 오래 은퇴합니다. 근데요, 제가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뭐 꿈이 뭡니까?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목사님 교회에서 자기가 설교하는 게 꿈이래요. 내가 그 꿈을 저기 뭐야 뭐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7시 예배, 9시 반 예배, 11시 반 예배, 오후 3시 예배 이렇게 하루에 4번 예배드리는데 제가 미국 장로회 목사님들 다 시간마다 다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저희 교회 설교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분의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마음에 콱 찔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버지니아에서 목회하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캐나다 토론토에 삽니다. 근데 이분이 큰아들인데 그렇게 어머니한테 못 가게 되더래요. 목회가 바쁘니까. 그래서 한 2년 만에 토론토에 계신 어머니께 찾아갔는데 자기는 이제 2년 만에 가니까 어머니한테 야단 맞을 줄 알았대요. 야, 너는 어머니 보러 오지 않냐? 넌 어머니 잊어버렸냐? 어? 어떻게 1년이 넘어 2년 가까이 돼서 나를 찾아오냐? 뭐 이렇게 이제 야단을 맞을 것을 이제 기대하는 거죠. 이번에 가면 어머니한테 야단 맞겠구나. 꼭 참고 어머니한테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분이 거의 2년 만에 토론토에 계신 어머니에게 찾아간 거예요. 어머니 틀림없이 야단했을 텐데 잘 참자. 그 잘못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뜻밖의 그 아들 목사를 보더니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드님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자기가 뭐 어쩔 줄은 몰랐대요. 어머니께서 아드님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여름과자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름과자가 얼마만큼 하나님 얼굴을 뵈려고 성전에 나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냐 이거죠.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 하시는 것 같아요. 강 목사 얼굴 보여주셔서 고맙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한테 이 아들아 얼굴 보여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CBMC라고 있어요. 한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중에 하루 모여가지고 예배와 성경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강남 CBMC라고 한국의 CBMC가 한 280개 지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모이는 지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지회에서는 제가 지난 5월 달에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제가 우리 지회원들에게 말씀 전하기 전에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를 시킵니다. 근데 그 인사를 배우고 나서 장정용이라고 하는 거기 회원이 크게 은혜를 받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간증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안동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형제가 8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자라날 때 그냥 멍석 깔고 그 집 아들, 딸 8명, 아버지, 어머니 또 일하는 사람 함께 10명이 넘게 거의 20명 넘 가까이서 멍석 깔고 그냥 밥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뭐 밥도 쌀밥이 아니라 보리밥이고 또 반찬도 뭐 있겠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그때 그렇게 밥을 맛있게 먹었고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경북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이분이 박지만 박정희 대통령 아들하고 똑같이 같은 해 입학해서 육사를 졸업했는데 이분이 이제 대령으로 예편했어요. 근데 이분의 부인이 우리 한국에서는 이름만 돼도 잘 아는 유명한 이 보험의 아주 이 우두머리입니다. 보험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보험을 너무 잘하니까. 근데 이분이 그 과거에는 정말 보리밥에다가 김치에다가 별거 없이 밥을 먹어도 맛있었는데 또 먹고 싶은 거가 있어도 그 당시 못 먹었대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진수성찬을 찾아서 먹을 수도 있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밥맛이. 그러면서 왜냐하면 자기 혼자 밥 먹으니까. 아들 둘 다 장가가고 혼자 밥 먹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 듣고 자기는 그렇게 은혜가 됐다는 거죠. 밥 먹을 때 앞에서 밥 먹는 사람이 정말 세상에 맛있는 반찬이라는 거지.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서로 대하고 밥을 먹는다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 들면 혼자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혼자서 밥 먹는 거 너무 쓸쓸하죠. 또 여러분들 이같이 서로 우리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옆에 분에게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네, 매주일마다 성도님들 얼굴 보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제 구약성에 보면은 이 열왕기 하가 나와요.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 하 4장에 보면은 이 생도의 부인의 이름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대단한 예언자가 있으면은 엘리야 예언자를 따르는 생도들이 있었어요. 생도들이. 그 중에 한 명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가 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생도들을 우리가 신학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도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주로 어디 살았냐면 갈멜산에 살았어요. 갈멜산 근처에도 신학생들이 있었고 또 길갈이라는 곳에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학생 중에 한 명이 부인도 있고 아들 둘을 가졌는데 한 신학생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의 부인이 과부가 된 거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너희들 대접하라 이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누구를 지칭했느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 생도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가족한테 이 과부도 몰랐어요. 엄청난 빚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뭘 했는지 모르지만 이 생도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체주가 이 과부에게 찾아와서 맨날 빚 달라고 빚 갚으라. 당신 남편이 진 빚 갚어.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주가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니네 아들 둘 있지? 아들 둘 다 노예로 팔고 그 판 돈으로 빚 갚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젊은 남자들 이 젊은 남자들을 노예로 팔 때 얼마를 받냐면 얼마 받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들 그 야곱의 아들들이 뭐 이제 시므온이나 레위나 이런 아들들이 자기 막내 동생 요셉을 갖다가 물론 그 뒤에 베냐민이 태어났지만 요셉을 갖다가 아라비아 상인한테 팔았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가죠. 그때 얼마를 받았어요? 은 20세겔을 받았습니다. 은 20세겔. 그러니까 그것이 레위기에 나와요. 노예를 팔려면 은 20세겔을 줘라. 그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한테 예수님을 팔 때 은 얼마를 받았어요? 은? 30세겔을 받았어. 그래서 난 속으로 예수님은 좀 비싸게 팔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간에 은 20세겔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은 20세겔이니까 두 아이를 팔면 은 40세겔을 받겠죠. 그럼 그 40세겔을 이 처주가 달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과부가 아이들을 팔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재산은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모든 재산은 남자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은 남자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자는 재산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부가 되면은 먹고 사는 길이 참 힘들단 말이죠. 고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제 조금에 제가 더 말씀하게 드렸지만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북쪽 사마리아 근처에 갔을 때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서 물을 길러 물 마시러 거기 갔어요. 그때 난 12시인데 누가 오냐면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이 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날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다섯 번 남편에게 남편과 헤어지고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그 성경을 내 마음을 모르고 볼 때는 야, 이 여자가 굉장히 좀 이상한 여자 아니야. 어떻게 다섯 번 결혼하고 나서 그것도 헤어지고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 수 있어. 뭐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여자는 남편한테 다섯 번 버림받았어요. 다섯 번. 그 당시 여자는 내가 당신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모든 이혼을 결정짓는 것은 남자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전 남편 다섯 명이 이 여자를 다섯 번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지금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가 정말 뭐 결혼하고 싶어서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았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럼 여섯 번째 남자한테 이 부인은 하나밖에 없는 부인이니까 절도 아닙니다. 지금도 케냐에 가면 법적으로 4명의 부인을 둘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첫 번째 부인은 아기 낳는 부인, 두 번째 부인은 아기 키우는 부인, 세 번째 부인은 음식 만드는 부인, 네 번째 부인은 뭐 물길로 오는 부인, 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물길로 오는 부인이다. 그래서 우물가에 예수님 가서 예수님 만났죠. 이처럼 이 여자가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남자 아이를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면은 이 여자는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할 수 없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기 남편을 이제 가르치던 선생님이 엘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목사님이라고 치면은 이 생도의 과부가 엘리사 목사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내 사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난 남편이 그렇게 많은 빚을 졌는지도 몰랐고 남편이 죽은 뒤에 처주가 끊임없이 저를 찾아옵니다. 저 어떻게 삽니까? 아들들 갖다가 노예로 팔라는데 아들들 따라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저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대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 과부가 말하기를 올리브 기름 한 반 병 남았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갖다 다 빌려와라. 어?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창고에 넣고 그 반 병 남은 올리브 기름을 기울여서 빈 그릇에 이제 넣어라. 기적이 나타나요. 그 기름 속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빈 그릇 빈 그릇마다 다 채워지고, 그렇죠? 빈 그릇이 다 없어졌을 때 기름이 끝이었어요. 목사님, 빈 그릇에 다 기름이 채워지니까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냐? 그 기름을 팔아서 먼저 네가 진 빚을 다 갚아라. 그리고 남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남는 돈으로 너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얼마나 이 과부가 정말 힘들었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빚쟁이 와서 빚 갚으러, 그리고 아들들 노예를 팔아버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성의 어려움을 다 들어주시고 빚만 갚아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길도 마련해 주신 것이지. 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만 그래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베푸신 기적이 30가지 이상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만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서 베푸신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결혼은 아시다시피 7일 동안 계속돼요. 7일 동안. 그래도 미국에서는 결혼식이, 저는 제대로 결혼식이 그런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결혼주례를 하다가 93년도에 이제 한 개 나가서 이 결혼주례를 하니까, 미국에는 뭐 결혼식 가기 전에 다 양가족 모여서 또 서로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지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결혼식을 제가 몇 분을 했냐면은 그 순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한 게 45분을 했어요. 45분. 그랬더니 난 좀 짧게 한 거거든요. 하여튼 결혼식 끝나고 나서 내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목사님, 한국에서 결혼식 30분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국은 잘못된 것 같아요, 결혼식. 그래서 그냥 뭐 맞춰시키고 뭐 주례자가 몇 마디 얘기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한 30분 안에 끝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전통적으로 결혼식을, 결혼 예식을 차려서 잘 했으니까 45분 걸린 거죠. 이같이 요즘은 너무 결혼식이 정말 그 중요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는 정말 결혼식 제대로 한 거죠. 일주일 동안 하는데 하객들이 막 예루살렘에서 한다면 저 갈릴리 북쪽에서도 오고 저 남쪽 부엘세바에서도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결혼식이 하객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합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 일주일 동안 음식을 공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결혼식이 하객들은 다 멀리서 왔는데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을 공개해야 되는데 그 중에 포도주가 그냥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게 큰 잘못입니다. 결혼 준비도 없이 결혼한다고 얼마든지 야단맞을 수 있어요. 준비도 없이 결혼식 한다고 우리를 멀리서 불렀냐 말이야. 그런 얘기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아마 그 결혼식에 뭔가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어머니가 너무나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한테, 예수님한테,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빈 항아리, 우리가 이스라엘은 맨발로 다니니까 오면은 물 떠서 발을 씻게 하잖아요. 손 씻게 하잖아요. 그 결례입니다. 그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갖다 부라고 했어요. 그리고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갖다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항아리에 들어갔던 물이 연회장으로 이제 가져가려고 뜰 때 최상급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거기는 하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혼주를 칭찬하는 거예요. 보통 결혼식 가면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나오다가 사람들이 조금 취하면은 질낮은 포도주를 내보내는데, 아니 이 가정은 별로 부자도 아니네 말이에요. 처음엔 보통 건 안 하는 거죠. 아, 시간이 지났어. 더 좋은 포도주를 내버렸구나. 이구동성으로 칭찬했어요. 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이런 축복입니다. 어제는 좋은 것 주시고, 오늘은 더 좋은 것 주시고, 내일은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랬어요. 처음엔 보통 것만, 더 좋은 것만,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 칭찬하는 가장 귀한 것이다.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결혼주를 했겠어요. 저는 줄였을 때 신랑 신부에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들 오늘 너무 준비 많이 하고 너무 좋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뒤에 내가 당신들을 볼 때는 당신들은 지금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 되고 더 회사에서도 출세해야 되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어제는 좋은 것 받고 오늘은 더 좋은 것 받고 내일은 가장 귀한 것으로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결혼식 하는 부부들 중에는 뭐 신라 호텔이라든가 이런 호텔에서 결혼식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신라 호텔에서 결혼식 하면 뭐 한 사람당 이 하객들 한 명당 뭐 200불, 300불씩 다 이 음식값이 나가죠. 너무 화려하죠. 근데 결혼식장은 그렇게 화려하게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지만은 10년 뒤, 20년 뒤에는 훨씬 못 살게 되면은 아, 그 좋은 호텔에서 결혼식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록 오늘은 조금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부유하지 못하고 검소하게 결혼식을 올리지만은 10년 뒤, 20년 뒤에 그 사람이 더 잘될 때 그것이 정말 축복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제는 좋은 것 주시고 오늘은 더 좋은 것 주시고 내일은 가장 귀한 것으로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따라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제는
좋은 것 주시고,
오늘은
더 좋은 것
주시고,
내일은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얘기하다 근데 간뒀지만, 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라성 여인이 참 훌륭한 여인으로 봐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배란 뭐냐? 이게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예배란 뭐냐? 또 뭐 예를 들어서 교회란 뭐냐? 그것도 역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은 다 율법을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대개 성경은 남성 위주로 쓰여져 있지. 근데 제가 성경을 볼 때 신학적인 질문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바로 다섯 번 남편에게 버림받고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뭘 질문했습니까?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는다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받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들의 진정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없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생각되는 예배다 라는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그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여인에게 대답하자.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다섯 번 여자에게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난 세상에서 버림받는 여자구나. 난 쓰레기 같은 여자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다니는 대낮에 물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다 얘기예요. 근데 바로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 알려주시잖아요. 이 여자가 뒤집어지잖아요.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버림받은 정말로 쓰라린 경험을 가진 텅 빈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이 여인에게 주신 거죠.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거든요. 근데 엘가나에 대한 족보가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쭉 나와요. 뭐 현손이요, 증손이요, 누구의 선손이고 누구의 증손이고 이렇게 쭉 나와요. 적어도 조상 4명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유명한 사람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다 유명한 사람은 그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가문은 별로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이야기 안 나와요. 그러나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유명한 집안의 자손이기 때문에 현손, 증손하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이 집에 맏며느리로 이 한나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한나가 맏며느리로 갔으면 아들을 낳아야지. 아들 낳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중요한 집안이니까 부인 하나 더 불러드리죠. 그게 부인이 나야. 부인이 나는 애가 나고 살자마자 아기가 생겼어. 그러니까 부인이 나가 한나한테 가만 놔두면 나중에 옛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갈이 사라한테 그러잖아요. 이 아기를 이스마엘 갖고 나서 사라를 갖다 무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인이 나가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막 무시하다니. 아기도 못 낳은 여자가 어째서 말이야 이 집안의 첫 번째 부인이 됐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래서 실로라는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자식을 주세요. 자식 주시면 내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식 주세요. 그러고 받은 자식이 누구냐. 사무엘이죠. 사무엘 얼마나 훌륭해. 사무엘은 보통 예언자하고 달라요. 사무엘은 첫째는 예언자죠. 사사죠. 그 다음에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성경 39권 중에 두 권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라 이렇게 사무엘 이름이 나온 거예요. 사무엘 손으로 사울이 왕이 되고 사무엘 손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나 애기 못 낳는 여자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여자 그 여자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가장 귀한 선물인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어제는 좋은 거 주시고 오늘은 뭐요? 내일은 뭡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야. 저는 사실은요 이 예배가 얼마나 축복된 예배인지 몰라요. 저는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선한목자 교회 오면서 기도를 드린 기도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예배가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잔치. 응?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올리면 올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 이 귀한 자리가 뭡니까? 예배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왜 이 축복을 못 받을까? 잘 궁금해 생각해보세요. 이 축복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자리에 불렀는데 한 사람은 맨 처음 오겠다 그랬지. 근데 시간이 가까우면서 못 오겠다 그랬어요. 못 온 이유가 뭐냐?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갑니다. 나는 소 다섯 개를 샀으니까 못 갑니다. 나는 잠가들었으니까 못 갑니다. 전부 다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밭이라는 게 뭡니까? 어? 내가 오늘 새 집을 사서 새 집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소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오늘 우리 기업이 늘어났어. 옛날에 난 농사지니까 소가 필요해. 내가 사업이 번창해서 못 갑니다. 또 뭐 나는 부인을 얻어서 이제 부인과 함께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안 갑니다. 다 세상적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아까 하신 분 어느 교인 외에 못 오셨습니까? 여쭤봤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다 이 축복의 자리에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좋은 것 주시고 더 좋은 것 주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이 축복의 자리에 못 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커졌어요. 우리 사업이 커졌어요.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성도님들은 여기 나온 분들은 그런 분들 하나도 없어. 왜 이 자리에 다 많았으니까. 여러분들 어제는 좋은 것 주시고 오늘은 더 좋은 것 주시고 내일은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받으시라고. 놓치지 말고 받으시라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에베소서 우리 본문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내게 주시셨느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 귀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 목사님 예수님 봤어요? 아,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셨는데 내가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본 자는 죽는다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받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예수님 보지도 않고 하나님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바로 하나님은 가장 귀한 선물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했어요. 저는 성령님이 너무 좋아요. 성령님이 너무 좋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가는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에 70가지 이상 결정돼. 오늘은 검은 옷을 입을까? 오늘은 블루 네비 옷을 입을까? 오늘 넥타이는 뭐를 매야 될까? 이런 걸 시작해서 오늘 점심은 뭐를 먹어야 될까? 하루에 70몇 가지를 우리가 선택한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선택이 있어. 그 선택 잘못하면 큰일 나요.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주시고 결단력을 주신 분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들 저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또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고 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있다. 성령님은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도록 여러분들을 성숙해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또 성령님은 오늘 2025년 2월 9일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질서 있도록 질서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기도해야 돼, 기도. 부활하여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너희들이 구할 때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어요.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마음대로 비어있게 세상 것으로 채워있으면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뭐 밭을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내가 장가 들었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운 것들을 다 내보내야 돼. 우리가 정말로 빈 가슴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제는 좋은 것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은 더 좋은 것 주세요. 내일은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처음 봤지만은 배웠지만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받을까?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 문을 두들기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지 못하고 살까? 너무 답답해.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에 예수님이 복을 베푸시길 원하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못해서 그 복을 못 받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선한 목자 성도님들은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의 축복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세요. 분별력 가지시고 결단력을 가지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 없이 못 살아.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치료. 나는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고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질서 있는 이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선한 목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